29일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대한 성전 파괴될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멸망될 것이 예언되는 것이죠. 이 성전이 왜 멸망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그 성전의 건물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예수님한테 그 성전의 건물들을 보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성전의 건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그 의미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성전을 가리켜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보이는 성전보다 이런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으로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결국은 성전이 결국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무너뜨려지는 이 파괴되는 멸망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나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고 임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바로 사람들이 그 성전을 우상시하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도 했고 그리고 성전의 그 참 의미를 모르고 형식주의와 외식과 그 다음에 그것을 우상시했고 결국 그래서 그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바로 참된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성전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께 경배해야 되는 것이 성전의 역할입니다. 성전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경배하는 그런 외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전의 할 역할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 성전된 예수님, 참 성전된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바가 있어요. 우리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서 그런 경배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된 그런 자의 목적이요 삶의 이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구속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의 것이 되어서 참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가는 자인지 다시 한번 우리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인지 생각해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전의 그러한 본 의미를 목적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이 종말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묻는 그 마지막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시점에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러한 일이 있겠사하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무슨 징조가 주의 임하실 때 세상 끝에 어떠한 일들이 징조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종말에 대한 징조를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종말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천지의 이변이 일어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곳곳에 기근과 지근이 있을 것이라.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다.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한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핍박받는다는 거죠. 핍박.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미움, 핍박. 그때 1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죽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 그때는 서로 이 잡아서 죽이고 미워한다. 근데 이런 것이 물론 마지막 때 가면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미워하는 그런 가장 중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사실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 받는 것도, 미움을 받는 것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고통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정체성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름 때문에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우리 스스로 그 고난을 자초하는 고난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주장하고 그 정체성 때문에 바로 스스로가 우리가 그 고난의 대열에 설 수밖에 없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이러한 정체성과 믿음 때문에 되어지는 고난과 이런 환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과 삶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전된 자로서 그러한 온전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이 말세,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는 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것이 종말의 징조입니다.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리니,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이 적그리스도죠.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이 미혹한다는 말,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결국 멸망하게, 영원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멸망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의 그런 목적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종말을 맞이하며 그 종말의 때가 어느 때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정말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영적으로 각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혹을 받는 자가 아니라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만 이런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등장할 때 우리는 그 미혹을, 속이는 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 것입니다. 12절에도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다. 또 한 가지의 현상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미혹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또한 사랑이 식어지는 그러한 때가 바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에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행위를 가지고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우리가 쟁취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구속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끝까지 견딘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바로 그의 은혜로 견디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며 바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그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놓치지 않냐고 그 은혜를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더욱 힘써서 알고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본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그 어떠한 거짓 선지자나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미혹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는 자로서 인내하는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다가도 쓰러질 때도 있고 죄를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자는 구속해 주신 자는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그렇다고 우리의 완벽을 우리의 무결함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그래서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은혜로 끝까지 견디는 삶이 우리 믿는 자의 삶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종말을 당한 자들의 종말을 대비하는 자들의 삶의 자세요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어떠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재난도 오고 미움도 생기고 거짓 선지자도 출몰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사회 속이나 뭐 정치적인 면 여러 면에서 이렇게 생기지만 그 가운데서 중요한 건 오직 구속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는 견디는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값지고 중요하고 그러한 삶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말씀에 반응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